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 있는 자리, 또 교제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6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11장에서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소개할 때 지금까지는 모두 그 사람 이름 실명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보게 되는 두 사람은 그냥 모세의 부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아예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라고 소개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를 낳았을 때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의미가 뭔지, 단순히 그냥 조금 잘생겼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파라오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특별한 것을 알았다는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모세의 부모의 신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데, 자, 이제 또 다시 구약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초반부에도 보았지만, 히브리서라는 책이,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 얘기를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의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전제된 상황에서 이제 이 얘기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집에 남자다, 레위의 집에 여자다. 이 얘기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부모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예,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레위가 누군가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 얘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때에 와서 예, 아들이 12명으로 예,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르시레유, 단납, 갓, 아잇, 스요베 이렇게 되잖아요. 르벤부터 해서 르시레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이제 누가 낫냐를 또 따질 때에 그 레빌 실레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레아, 빌하, 실바, 레아, 라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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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나누면은 그 12명이 딱 해결이 돼요. 어쨌든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 이제 셋째 아들인 레위가 있었단 말이죠. 야곱의 그 열두 아들 중에. 그래서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는 것인데 이 레위가 이제 그 또다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 중에 이 모세의 계열은 어디냐면은 이제 고핫 계열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아들이 이제 아므람이고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의 증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레위의 증손자다. 우리 레위지파하고 레위하고 모세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연대가.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 아므람이 누린 횟수는 몇 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한번 또 가보시면 민수기 26장 59절인데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이요. 그래서 엄마 이름 요게벳이 다시 나오죠. 아빠 아므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이루는 그 레위, 레위가 아까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근데 딸 중에는 요게벳이라는 딸도 낳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핫의 아들이 지금 요게벳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계산이 되시나요? 사실 저는 촌수에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이걸 계산했으니까 이제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계산이 되시나요? 예.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했는데 요게벳과 아므람이 촌수가 어떤 관계인지 이게 계산이 되세요? 고모예요, 고모. 자기 고모와 결혼한 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항렬, 아버지 항렬에 있는 그 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물론 나이 차는 이제 뭐 요게벳이 더 어렸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구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구나. 그리고 요게벳이 아므람의 고모였구나. 그다음에 요게벳은 야곱이 그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올 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이민 2세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26장 59절을 보니까 그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민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지파로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근친 결혼인데 이거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서 금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지금 가인과 아벨 때에서부터 해서 지금 여기 모세 직전까지는 근친 결혼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한 쌍의 부부로부터 온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기에는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이후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인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대체 죄라는 개념이 뭐냐는 것입니다. 언제 죄가 되고 언제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죄의 종류나 죄의 그 성격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이 죄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정확하게 규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게벳과 그 암므람 시대에 근친간에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하시면 그 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래로는 그때부터는 죄가 아니던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기준, 이것을 사람에게 둘 것인가,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모세를 낳았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내에서의 그 입지가 어땠나, 이걸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요셉과 파라오의 초청으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환대를 받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고센이라는 지역, 목축하기 좋은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아주 대접받으면서 정말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그러니까 애기도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그 땅이라고 할때 이건 이집트 전역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한그 지역에 이민을 온그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로 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민족이지, 이민족.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들보다 더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이렇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할 때, 이게 아마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기간 동안 그랬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집트의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이제 묘사되는 그 기간을 이집트에 있게 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던 것은 100년이 채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80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죽는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언제냐면 파라오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째 될 때에 가족들을 데려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에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태평하게 지내던 때는 100년이 채 안 된다. 한 80년 정도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이집트에서의 입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전역에서 그랬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고센 지역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며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자, 새로운 파라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소수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지역의 본토인 이집트인들을 추월하는, 인구로서도 추월하고 세력으로서도 더 막강해지는 이 현상을 이 파라오가 예사롭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오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노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이제 크게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예화, 다른 하나는 인구 축소, 인구 감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화 시키는 일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죠.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백성들을 전부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인구를 감축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 히브리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참 기쁨이고 참 복이고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고 그런데 이 아기를 낳자마자 이 죽인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마귀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파라오가 그 일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제 그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여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시브라라는 여자와 이제 브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구원하여 살려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강은 당연히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일 것이지요. 그래서 나일강은 사실 이게 이제 피해 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물든 강이 나일강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 파라오에 의한 대규모 영아 살해가 이제 이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에 의해서 이런 일이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죄 없는 다른 아이들까지를 그 지역에 있던 아이들을 두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제 학살을 이제 자행하지요. 이 점에 있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형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시고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영아 사례예요. 자, 그래서 노예화 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축소 정책은 그들 생각대로 그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의 아이들을 살려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 왜 산에 아예 안 죽였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 이집트 여자들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 나가지고 어떻게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봐도 없고 뭐 이렇다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자들이냐, 이제 이집트 여자들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제 히브루 미드와이브즈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 조산사, 히브리인 산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시브라, 부아 이런 이름들이 지금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히브리인 여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어떤 성경 교사들은 또 과연 히브리인 산파들이, 히브리인 여자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의 그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그렇게 쉽게 복종할 수가 있었겠냐, 파라오가 그걸 알 텐데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겠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튼 뭐 총괄은 이집트인이 했을 수 있고, 이 어떤 실무적인 일들을 이제 이런 히브리 여자들이 이제 담당했을 수 있는데, 모세의 경우에도 이런 십브라나 부아와 같은 이러한 조산사 산파들의 혜택을 본 거죠. 왜냐면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 조산사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정상적으로 복종하면서 따랐다면, 모세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의 그 모세의 어떤 외형,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이제 요 장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까 그 1절에서 이제 그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아버지와 엄마가 전부 레위 지파였다는 얘기를 했고, 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네요. 모세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태어날 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전에 들은 얘기겠죠. 자기가 직접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요약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매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더니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고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뭐라 그랬죠? 준수한 아이였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봤을 때 모세가 태어난 직후의 외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prop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출났다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출났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둘째,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good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좋다 할 때 good, G-O-O-D, 거기다 L-Y를 붙인 goodly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이 보니까, 매우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게 was exceeding fa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극히 수려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특출났는데, 아주 준수했고 매우 아름다웠다. 지극히 수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우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네. 어우 고놈 참 잘생겼네. 그 정도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외계인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그 임신했을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양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또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각각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름이 예수라고 지정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도 천사가 얘기한 것이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이 그것을 맞춰보면서 얼마나 사실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각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지어라 했는데 그 아무개 이름이 맞춰보니까 둘이 각각이 받은 그 계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이제 나타난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태어날 이 아기가 장차 이제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God with us,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엉뚱하게 번역하게 되면 God is with u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올바른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with us.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러니까 이 태어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이 태어날 이분이 정체성이 하나님이시다.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가장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영원토록 어떻게 사람이 통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강아지, 개의 아들이죠? 정체성이 뭐죠? 강아지의 정체성은 개란 얘기예요. 망아지, 말의 아들, 딸도 있지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송아지, 소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무슨 표현이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럼 뭐죠? 그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굉장히 특별한 아이가 된다는, 것을 태어나기 이제 전부터 이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그 아이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주 특별한 아기인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된단 말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경우에는 천사가 나타난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해 준 것만큼이나 확신이 들 정도로 이 아이의 외형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입니다. 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 줘야만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외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 몸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게 뭔가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 이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40살까지 이집트 왕궁에 있다가 여차여차 해서 이제 파라오의 지명수배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다가 80세가 됐을 때에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어땠죠?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야만 됐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보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죽을 때 보니까 그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60도 안 돼서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작은 글씨가 안 보일 줄은 저도 이제 꿈에도 몰랐는데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에 시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같은 기력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 몸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후로 한 1500년 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지상사역 하실 때에, 그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에, 엘리야 대언자와 함께, 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대언자, 이 셋이 함께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대환란기가 되면, 대환란기에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죽임을 당했다 부활하고. 그래서 모세의 몸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그런 몸이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의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굉장히 특별한 몸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자라나지만 정상적인 인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인간의 몸으로 자라나지만 그러나 그 씨는 요셉, 남편 요셉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이신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모습의 아이를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주셨을 때두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 아이는 죽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파라오가 엄하게 명령해서 그 산에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단지 내 집안의 한 아이의 머무르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부모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위한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아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를 이집트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서 3개월을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지금 이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할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잘생겼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그 어떤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그랬을 때 모세의 부모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설사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숨겼다가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데 파라오에게 걸리면 이거 내가 죽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고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이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 그게 이제 아크예요. 노아의 방주할 때그 아크, 그 상자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물이 새지 않게 조치를 취해서 나일강변에 이제 부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놓았고 그것을 이제 파라오의 공주가 딸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모세가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의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이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모의 경우에는 자기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특별한 아이였다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지 않더라도 그 어떤 본질적인 면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의 주변 환경,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해야만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바보인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지?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 보고 또 영적인 어떤 그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구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그걸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분별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 하나님께서 쓰실 특별한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들은 거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은 뜻은 그렇대. 그래도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긴 싫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 안에서 확신한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지금 여기 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설렁설렁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 학생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실 그 젊어서 이렇게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청년들이 우리 안에는, 그런 청년들보다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그리스도인이었고, 특별히 또 독립침례교인이었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함께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온 우리 청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목숨을 거는 믿음이 이게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상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꾸 결단해야 돼요. 아, 믿음이라는 건 목숨 거는 거구나. 아, 이 설렁설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당장 내 앞에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예수님 부인할래 할 때, 물론 두렵죠. 저도 요 모기가 두렵습니다. 아, 물론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거짓말장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평소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평소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목에 칼 들이대면 그럼 부인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마음속에 믿는다, 난 믿어요, 뭐 까짓 건 믿죠, 단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면에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게, 뭐 정통 그리스도, 정통 교파 교인들이 소위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면에서는 더 정말 목숨 걸고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정통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사실 실제 어떤 자기의 생계가 달린 문제나 자기의 실제 목숨이 달린 문제나 기득권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목숨을 거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실 매 순간 이 모세의 부모가 마주해야 했던, 당면해야 했던 이러한 파라오의 권세, 이것을 우리도 마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따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당연히 마귀의 세력이고요.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그 마귀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문제를 좀또 당면하게 되는데, 자, 이 당시에 지금 파라오의 명령은 이제 국가 권력이고, 이 모세의 부모는 이제 그 시민으로서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3장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3장에,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데, 그러나 이건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또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뭐냐? 모든 권력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국가에서 세금을 우리에게 거두려고 할 때, 아니, 내 돈인데 왜 뺏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왜그 우리 귀한 자식들 군대 보내? 예,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국가 권력이고 하나님이 그 권력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애들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도 교육의 의무 교육을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안이 있을 때는 그 대안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맞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명확해요. 1차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그 국가 권력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 권력이, 국가 권력이 또는 그 상부 권력이 막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것입니다. 그때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구복하는 게 아니라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행위였거든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 거부한 거 정당한 것입니다. 30일간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정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정당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린 거? 예, 정당한 것입니다. 자, 공산국가에서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믿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그래요? 그러면 난 안 믿으면 되죠. 하나님 안 믿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그 공산당들의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원칙은 이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할 선이고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저항해야 할 선인지를 우리가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그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대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국가 권력이 설사 이렇게 명령할지라도 이것까지 우리가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것이 분별이 되고 입증되고 확신이 됐을 때는 그때는 뭐냐? 그때는 목숨 걸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복종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국가의 권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상부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최상의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 각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에게 맞아 죽을 각오도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자,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로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글 우리 흠정역은 번역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어를 보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영어는 by faith Mo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when he was born, 그가 태어났을 때에 was hid 3 months of his parents. 그래서 그의 부모들로부터 석 달 동안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부모가 주인공이 여기서는 이제 아니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였다.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 얘기가 이렇게 이제 끼워 넣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로 믿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어떤 의도는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주요 독자층, 그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모세 부모가 그 이름이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작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모, 모세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어떤 그 부가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 부모니까 그 둘 사이는 부부죠. 그렇죠? 자, 부부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 그리고 둘이 똑같이 그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세의 부모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부부였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면서 아, 이 부부 간의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가 이 부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 자녀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러이러 했더라 하는 것보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아, 부모의 그 어떤 중요성,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 부모의 결단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결단, 이것이 자녀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볼 때에, 사실 뭐 모세의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특별히 그 연이어서 나오는 그 모세와 비교하자면 대단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 이것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부모 얘기도 같이 끼워 넣으시면서 이들의 믿음도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름 자체를 언급하시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고 이들의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이것도 소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파라오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력, 사탄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이 부부 사이에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뵈면 그 여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런 어떤 마리아와 요셉의 또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에 이 부분을 넣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아이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는 누구입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입니까?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목줄을 쥐고 있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경찰인가요? 아니면 판사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인가요? 이런 분들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권위, 이러한 모든 위임된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권위에 일반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목에 칼을 들이댈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시면서 그러면서 태도를 온유하게 격하게 하지 마시고 태도를 온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